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컴퓨터 해킹을 조사 중인 미국 수사당국이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미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We've been together
for 1,000 episodes! Look at this. Kim Jong-un wants to do an interview with Dave Skylark?
He's a fan! Look at this buttfuck! If that ain't a real story, what is?
Okay, let's fucking do it. We're going!
네,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한 장면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9.11 사태를 언급하면서 영화가 개봉될 경우에 테러 공격을 가할 것임을 위협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공격의 배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 그 정례 브리핑에서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당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한 국가 안보 현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죠.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번 해킹에 대해서 정교한 집단이 악의를 갖고 저지른 파괴 행위라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보 그리고 군 고위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매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을 하고 대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지난주 미국의 언론들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할 것 없이 바로 이 영화가 상영이 중단된 소식 그리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설을 놓고 여러 가지 그 토론도 하고 뭐 찬반 뭐 견해도 밝히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인지 그 자초지종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영화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이 영화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그 독점 인터뷰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시로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 작전에 나서면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코믹 영화입니다. 일종의 희극 영화인데요.
네.
그 이미 영화는 지난해 12월에 촬영을 끝냈고요. 지난 6월에 예고편을 그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상당히 발끈하고 반발했는데요.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며 지난 6월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은 영화가 만일 상영될 경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그 자성남 유엔주의 대사도 그 서한을 보내서 여기에 강력히 그 반발을 했는데요. 소니는 당초에는 그 10월로 그 예정됐던 영화 개봉 날짜를 12월 성탄절,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그 개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소니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어떤 그 북한 또는 어떤 제3의 그 집단이 그 소니 영화사를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영화 그를 절취를 하고 관련 정보를 유출시키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어서 이 영화가 그 상영될 경우 그 테러 위협을 가하겠다, 그런 일종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니 영화사가 그 당초 25일 날 한 개봉을 전격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 북한 외무성은 영화가 상영될 경우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을 했는데, 북한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해킹을 한 게 아니다,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한 이 사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처음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번 해킹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은 저희 VOA 방송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당국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이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집단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의 관객들을 상대로 어떤 그 시설을 상대로 어떤 위협을 가하겠다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장들이 우선 그 안전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랬고 결국은 이제 소니 영화사까지 이제 그런 그 상영 금지 조치를 취한 건데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를 개봉 못하면 영화사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제목이 그 인터뷰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그 영화 제작에는 약 4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번 그 영화를 할 경우 그 최대 그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예상됐었는데요. 개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최대 그 5,5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 소니는 이런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핵 킹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여러 편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라든지 이 출판물이라든지 이 정치인들 또 사회 저명 인사를 희화하는 말하자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그런 그 표현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법정에까지 가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북한은 처음부터 이 영화 자체가 비록 코미디 영화긴 하지만 현직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그 암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네.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냈고요. 또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이 영화 개봉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이 김 씨 일가의 그 말하자면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에 대한 희화라든지 심지어 모독 이런 것들은 그 정권 차원에서는 사실 간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전단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강한 그 말하자면 불만과 함께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그 아랍권에서 그 종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폄하하는 그런 그 표현을 했을 때 책, 영화, 만화까지도 그랬을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도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과 그 유사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니 영화사의 상영 금지 결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종의 그 위협을 가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소니 영화사 스스로 그 개봉을 포기한 것은 그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 신문도 보도를 했고요. 그 일부 그 비판자들 또 영화 관련자들은 소니가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인터넷 등에 이 영화를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해야 된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또 그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선례가 되면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출판물이라든지 저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령 외부 세계에서 외부 나라에서 또는 외부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가해올 때 그러면 다 미국이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확대 그런 그 분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바로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이 소니 영화사의 이번 그 영화 상영 개봉 계획 취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민주주의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자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외부의 압박 때문에 말하자면 좌절되는 이런 상황들은 선례로서 아주 나쁜 것이다. 특히 외부에서 그 협박을 하는 이런 것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 장면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에 자문을 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혹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암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북한이 반발을 하자 그 소니 측이 아마 그 국무부에 그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소니의 그 최고 경영진과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는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과 아시아의 외교 정책을 논의하는 정례적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북한이 예, 물론 뭐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서 교란하고 정보를 빼내가는 행위, 이제 해킹 또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의 능력이 상당하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서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주요 기관이라든지 언론사에 대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북한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이 말하자면 이 해킹 사건의 당사자인 것으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상당한 공격, 해킹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 사이버 전사들을 대규모로 양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 위한 말하자면 전문 기구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강화해 왔다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적대국을 그 서방국들을 적대시하면서 그 말하자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죠. 미국에 의해서 테러 단체 또는 테러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그 행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5년 안에는 더더욱 강한 능력을 갖추고 사이버 공격을 더 강화해 올 수 있다. 특히 주요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경고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소니 영화사가 영화를 개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또 한편의 비판은 이 소니라는 어떤 한 회사가 어떤 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사실 없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그 예방, 대응 조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소니가 혼자 이렇게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한 소행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다고 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그 미국 정부 내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라는 것이 과연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요.
네.
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대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이번 그 해킹의 배후인 것으로 최종 공식 확인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북한을 더 이상 어떻게 그 현재의 여러 가지 제재 외에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북한이 됐든 또는 또 다른 나라가 됐든 다른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소니 영화사가 이렇게 해킹을 당해서 영화 상영까지 중단하게 된 이런 사건, 이것이 남긴 교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몇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명심할 것은 그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보다 미국인들의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그 유명 일간지죠.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 18일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주제로 한 코미디 영화가 테러 예고로 그 공개됐다, 개봉이 중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바마 행정부는 해커의 이번 공격에 강력하게 맞서서 앞으로 다가올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미국은 그 일본 또는 한국과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국 소니 영화사의 코미디 작품 인터뷰 상영 취소 결정과 북한과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이미 해드린 내용입니다만은 표결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지난 18일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은 요식적인 절차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미 그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전체 총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116표였고요. 반대가 20표, 그리고 기권이 53표였습니다. 지난 그 유엔 그 제3위원회에서의 표결과 비교할 때 찬성이 5표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권한 나라가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표결에 참석하는 나라 수가 좀 늘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압도적인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유엔 총회는 10년 가까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해 왔는데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과거 결의안과 달라진 내용, 또 그 달라졌다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결의안은 그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인데요. 그 지난 2월에 발표된 유엔의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영어로 COI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는데요. 북한 상황을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북한 당국자도 표결 현장에 있었다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표결 전에 북한 당국자가 당사국인 만큼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북한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이 북한에는 가보지도 못한 UN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작된 보고서에 바탕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북한 측은 사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네.
또 이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주장하면서 철저히 배격해 왔는데요. 지난 19일 표결에 앞선 북한 당국자의 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회원국들의 표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런 그 움직임을 중단시켜 버리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었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사실 이례적이었다고 할 만큼 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북한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그 문건을 냈습니다. 문건을 내서 그 말하자면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국제사회의 그런 견해에 대한 반박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유엔에서는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약간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그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그리고 또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그러면서 미국 그 경찰의 지나친 공권력 행사라든지 또 CIA의 뭐 고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야말로 인권 위반을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뭐 그런 공격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 핵심은 이 결의안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이 되느냐 여부인데 의제가 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안보리 의제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보리 규정에 따르면요. 안보리 9개국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데요. 그 현재 그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건 자체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유엔 안보리는 오는 22일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 인권사항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안보리에 상정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그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요.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지난 19일 날 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에도 이 같은 그 입장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회부하는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채택될 가능성이 그렇게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이 국제 여론화 되는 데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특히나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네. 앞으로 3년간은 이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원국일지라도 북한에서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태 진전이죠. 사실 안보리는 그동안의 분쟁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라든지 특히 주로 정치 안보 문제를 논의의 그 쟁점으로 다뤄왔는데요. 네.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예외적으로 사실 안보리에 앞으로 3년간의 의제로 채택되고 수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어떤 그 진전, 사태 진전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이정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 서실 태를 미국 정보당국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 언제 이 법안이 채택이 된 거였죠?
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조사가 포함된 정보 수권 법안 번호가 4681인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 정보와 그 외교위원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그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정보 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의회는 행정부에 여러 가지 사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 그리고 이 수감자들의 수감 사유, 그리고 각 수용소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 수감자들이 강제 동원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 물건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또 수용소 운영에 관여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또 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정부 내 모든 기관과 개인, 그리고 또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과 처우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을 의회에 보고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그걸 다 파악을 하려면 현장에 들어가서 보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채택이 된 그 중요한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그 사실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조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하나가 핵 문제 외에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어젠다 안건으로 그 다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현장이라든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그 이전과는 다른 톤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왔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 관련 법안을 채택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 10일이 그 세계 인권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을 맞아서 미 국무부가 그 미국 정부의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그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요. 또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사례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미국 의회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조사 요구 결의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We seek must be I believe based on
이번에는 미북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 협상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에 기초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러셀 차관보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네, 뭐 기본 입장을 뭐 밝힌 건데요. 그 협상 말 그대로 그 협상, 그 핵 문제를 할 적에 어떤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하는 얘기고요. 그와 별도로 그 대화를 좀 구별해서 얘기한 점이 눈에 띄는 건데요. 그 협상은 그 대화와 달리 그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게 러셀 차관보의 설명이고요. 그렇지만 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주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과 대화를 좀 분리해서 하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또 협상이 아닌 상대방의 의도나 진위를 파악하는데 전제 조건 이런 그 사전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좀 더 그 북한과 대화에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은 이른바 이 병진 노선을 추구하면서 핵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건 러셀 차관보가 새롭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이하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막다른 골목이다. 데드엔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현실화될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그리고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겠다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 그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추구하겠다는 안보와 번영 이것은 비핵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러셀 차관보도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그 병진 노선을 버리고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이런 선택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도 서울에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마크 리포트 그 주한 미국 대사도 그 서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임 대사인데요. 최근 그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리포트 신임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호응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진실된 대화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포트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북한 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관리들의 주요 북한 관련 발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서 평양에서 중앙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예, 이날 3년, 3주기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3년 탈상 아닙니까?
네.
사실 굉장히 큰 추도 행사가 되는데요. 역시 북한은 17일 새벽 0시를 기해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앙TV에서 새벽 0시를 알림과 동시에 북한 그 조선 중앙TV의 간판 앵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리춘희 아나운서가 네. 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의 모습이 담긴 기록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또 주민들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참배 소식도 하루 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이 조선중앙TV가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닌데요. 이 추모일, 3주기 추모일 당일날은 온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고요. 또 당일 정오에는 묵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제히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사람들이 가던 자리에서 멈춰서 묵념을 했고요. 이 버스나 자동차, 기차들도 운행을 멈추고 이 묵념에 동참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고요. 이 자리에는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죠. 최룡의 당 비서 그리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나란히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궁금한 것이 김정은의 여동생 또 고모 과연 보이느냐 이것이 관심거리인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한국의 박지원 의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개성을 방문해서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의 조화를 북한 측에 전달하고 돌아온 건데요.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방문하게 됐는지.
네, 이것은 잠깐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난 8월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의로 조화를 그 남측에 전달했기 때문에요. 그 박지원 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그 개성을 방문해서 그 조화를 전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관계에 대한 일종의 그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박 의원은 개성에서 북측의 원동현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9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도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알려진 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 사실 박지원 의원이 저희 VOA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개성 방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북한 측이 이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때는 자신이 특사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15년 정도 북한 관련 일에 관심을 갖고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해왔지만 북한 측 인사가 이번처럼 그렇게 강하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강한 톤으로 대남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년 초 이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국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소식,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내용, 그리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북 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